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비행 도중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동아프리카 인근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29일 발견된 잔해는 약 2m 길이로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물체가 500일 전 실종됐던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 여객기는 1시간쯤 뒤 남중국해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관련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미국은 러시아에 크게 실망했다고 유엔 주재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VOA에 민간 항공기가 격추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번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행태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칠러 반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국 상원이 29일 차기 합참의장으로 조셉 던포드 해병대 사령관을 인준했습니다. 이번 인준으로 던포드 차기 의장은 오는 10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며 마틴 댐프시 현 의장은 41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미 동부 보스턴 출신으로 세인트 마이클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임관한 던포드 차기 의장은 불과 3년 만에 준장에서 대장이 되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했습니다. 던포드 차기 의장은 지난해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되기 전 1년 6개월간 아프간 주둔 미군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상원은 이와 함께 이날 폴 셀바 공군수송사령부 사령관을 합참 차장에 또 대런 맥듀 공군기동사령부 사령관을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각각 인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3% 성장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기간 중 국내 총생산이 이같이 성장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과 수출, 정부 지출의 증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민간 투자와 수입 감소는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이후 완만하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경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오는 2100년에 112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29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에 85억 명, 2050년에 97억 명까지 늘어나며 2100년에는 112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국 등의 인구 증가율세가 두드러져 이들 9개 나라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인도 인구는 2030년에 15억 명에 이르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030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어 7년 뒤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강세를 보여 205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 28개 나라는 지금 인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30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스카타이치로 자민당 의원의 관련 물음에 최근 겨우 성사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제재 대신 성실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인 훈련이...
8.15 광복절 남북공동행사 논의를 위한 남북민간단체 추가 실무접촉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란 핵 합의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장애 예방 사업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한 연합훈련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미한 공조를 깨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의 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에 대비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적인 훈련은 한미연합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미한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사적 적대 행위를 먼저 그만둬야 북미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건 미국의 군사훈련 때문이며 미국이 훈련 중단 등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미국이 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연합훈련을 핵실험과 연결시키는 건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사실상 북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듯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건 미한 공조를 깨트림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한미 간에 이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미가 공조가 강화되면은 북한은 자기들한테 계속 불리한 거야. 한미를 떼어놔야만 일단은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 협상한 남한하고 협상 이게 용이해지거든. 자기들 협상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한미 공조를 깨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 중에 하나로 군사 합동훈련이 중단되면 어쨌든 한미 공조가 약화되고 한미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김 박사는 또 실제로도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매년 봄에 실시되는 미한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때는 북한군 전체가 갱도에 들어가 대응태세를 갖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기네가 그만두라고 해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모를 리는 없고요.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또 내부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안 박사는 또 적어도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있는 10월 이전엔 남북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걸 북한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북한의 거듭된 미한 합동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훈련의 투명성과 방어적인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훈련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제3국의 참관 현황까지 설명하면서 진행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e transparent, defense-oriented, and have been carried out regularly and openly for roughly 40 years.
국방부 헨리에타 레빈 대변인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미국의 적대 행위로 간주한 데 대해 훈련이 투명하고 방어적일 뿐 아니라 40년 동안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대변인은 미한 양국이 연합 군사 훈련 실시에 앞서 수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다며 훈련에는 10개 유엔 회원국도 참관 인력을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하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VOA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투명성과 방어적 성격, 연속성을 상기시키며 북한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8.15 광복절 남북공동행사 논의를 위한 남북민간단체의 추가 실무접촉이 무산됐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어제 북측준비위원회가 서신을 통해 오늘 개성에서 열기로 한 실무접촉 대신 팩스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준비위원회는 서신에서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대결 소동 속에서 8.15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금의 상황에선 만난다 해도 좋은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측준비위는 실무접촉 무산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접촉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측이 제기한 팩스 협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가 북한에 계속 억류돼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했다 억류된 캐나다의 한인 임현수 목사가 30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외부와 연락이 일절 두절된 상태였으며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임 목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30일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실무 면담을 위해 라선시에 입국한 뒤 2월 1일 라선을 출발해 2일 평양에 들어갔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이후 2월 3일부터 21일간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반공화국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확증 사업이 진행됐고 격리 기간이 끝난 2월 24일부터 해당 법기관에서 정식으로 법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북한의 최고전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목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억류 외국인들을 내세워 종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30일 임 목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임 목사 사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또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과 사건 해결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임 목사를 위해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인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고 2월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방국들과 이란의 핵 합의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합의가 발효되면 이란이 북한과의 핵과 미사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28일 이란 북한 전략적 동맹이란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타결된 이란 핵합의가 이란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인 테드 포 의원은 이번 합의에서 이란뿐 아니라 북한도 얻을 것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Continued work on the Iranian nuclear program will mean more transfer of sensitive nuclear information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most dangerous rogue regimes in the world.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불량국과 두 나라가 민감한 핵 정보를 더욱 많이 주고받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포 의원은 특히 이란이 동결 해제된 자금을 북한과의 핵협력에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 의원은 이번 합의에 따라 500억에서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 자산이 해제되고 원유 판매도 수천억 달러 이상 늘어난다며 현금에 목마른 북한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이란은 그 대가로 핵기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출신 맷 셀먼 의원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With Iran's impending access to $100 billion of frozen assets under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Iran could use some of
셀먼 의원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르면 곧 천억 달러의 이란 자산이 동결해서 해제된다며 이란은 이 자산의 일부를 북한으로부터 핵 물질과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리아나 로스 레트넨 의원은 북한과 이란이 상호 미사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Iran, North Korea activity on ballistic missiles and covert nuclear actions.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 과학자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서 탄도 미사일과 핵 분야에서 이란과 북한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 윌리엄 키팅 의원은 이란이 북한과 핵협력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indicate to date that there's no evidence that Iran and North Korea have engaged in nuclear-related trade or cooperation.
미국 정보기관들이 기밀 해제한 자료들을 보면 이란과 북한이 핵 물질을 주고받거나 핵협력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지적입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제리 코넬리 의원은 핵개발 국가들과의 대화를 전면 배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앞으로 60일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합의 내용을 검토한 뒤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 유도탄인 천궁의 품질 인증 사격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천궁은 한국 공군의 노후한 호크를 대체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으로 지난 2011년 한국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교전통제소와 3차원 위성배열 레이더 그리고 수직발사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품질인증 사격이 성공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천궁의 양산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달 5일 북한을 방문하는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한국 국적 항공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기로 했습니다. 방북단은 20여 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는 30일 이 여사가 한국 국적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에 설립해 2009년부터 취항한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 여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북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단은 김대중 평화센터 측 인사를 중심으로 한 20여 명으로 조만간 북측에 최종 명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령인 이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 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진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호 여사는 오는 8일까지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에 머무르며 평양 산원과 어린이병원, 묘향산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묘향산 방문 때는 현지의 묘향산 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여사는 자신이 직접 만든 털 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북 기간 중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 여사는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남북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사는 30일 취임 인사차 예방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게 당시만 해도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금강산도 오갔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금강산에서 피격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여사를 대북 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다시 추진됐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 식량 배급을 또다시 줄였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배급했던 식량의 60% 수준에 불과한데요.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주민들에게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밝혔습니다. 오차는 지난 2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7월 초 식량 배급량을 310g으로 줄인 데 이어 15일부터 250g으로 또다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6월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 410g과 비교하면 40%, 7월 초 310g과 비교해도 20% 줄어든 것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도 29일 V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한 달 새 배급량을 두 번 줄인 건 올해 들어 처음일 뿐 아니라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Not twice in a month. This month, the PDS was reduced twice. That they decreased it in July. In June, it was 410 grams per person per day. And then they decreased it.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410g씩 배급했던 식량을 이달 초 310g으로 줄인 데 이어 다시 250g으로 줄였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코슬레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So it's mainly because we assume that it's mostly because of the considerably decrease in early season crops.
식량농업기구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뭄으로 올해 북한의 밀과 보리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26% 줄어든 5만 7천 톤, 감자는 24%가량 줄어든 2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가뭄으로 가을 농사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북한 당국이 배급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쌀 수확 추정치를 지난해 260만 톤보다 12% 감소한 230만 톤,
강냉이는 15% 감소한 22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이무장 농사가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춘궁기 중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북한 당국의 7월 평균 배급량은 363g이었고 5년 동안 평균 배급량은 332g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체로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에 식량 배급을 줄였는데 올해는 7월부터 줄인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가뭄 피해를 입었던 지난해의 경우 7월 배급량은 400g이었지만 8월에는 250g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2주 정도 앞당긴 7월 중순에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겁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지 않으려면 외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actually will import more, close the gap in case the cereal.
식량농업기구가 이달 초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 8천 톤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3만 1천 톤의 16%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장애 예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산부와 산생기, 즉 가임기 여성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서 장애아 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도라 인터내셔널이 북한에서 장애 예방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방북해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산생기 여성들과 임신부들에게 모체와 태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산모가 영양이 부족하면 태아에게 영양이 가고 결국은 그 태아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으면 그런 이제 마음이죠.
이 목사는 북한에서 장애 신산아 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장애 예방 사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원산시 등 4개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임신부와 산생기 여성 5천여 명에게 엽산과 철, 비타민 등을 첨가한 빵과 과자를 생산해 매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엽산은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로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과 심장 기형 등 태아의 척추와 신경계에 선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 발생을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산생기 여성과 임신부에게 하루 0.4mg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임신부들이 철을 하루 60mg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철이 부족하면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북한의 임신부와 산생기 여성들에게 제공될 빵과 과자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식품 규격에 맞게 개발돼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금이 확보되고 기술적인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전했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선수단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북한의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 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예술 공연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평양에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가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회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끝내 반대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회원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타데우치 쇼스타 의장은 이 기구의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기존의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스타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무국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기구 안에 특별 실무 그룹을 만들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스타 의장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북한이 무리하게 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쇼스타 의장은 자신을 비롯해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원하고 있고 지난달 초 몽골에서 열린 장관회의 때도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한 대륙 철도 운행에 참가하기 위해선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8개 정회원 국가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도록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장일치제는 국제철도협력기구 내에서도 해묵은 논쟁거리였다며 몽골 장관회의 당시 한국 정부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몽골 장관회의 당시 북한은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거부권만을 내세워 다른 회원국들의 빈축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대륙으로 오가는 철도의 통과료만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측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회의 당시 한국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크게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정관 개정은 사실상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새 판을 짜는 수준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쇼스타 의장은 이번 정관 변경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만장일치 찬성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원하는 국가는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북한이 새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특별실무그룹에서 내년 초까지 문안을 다듬은 뒤 각 회원국이 비준 절차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방침입니다. 쇼스타 의장은 문안이 완성되면 미국 유엔 본부에서 협정 조인식을 하게 된다며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탁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계 7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보도 이현철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29일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15년 국제탁구연맹 세계 순회경기대회 평양 공개탁구경기대회가 29일 평양에 있는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과 시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국제탁구연맹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남자 35명, 여자 30명 등 65명의 선수가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남자 19명과 여자 20명 등 3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이 남녀 각각 6명씩 1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각각 5명, 시리아 2명, 그리고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1명씩입니다. 참가 신청자 모두가 실제로 대회에 참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성인급 남녀 단식과 복식 경기, 21살 미만 남녀 단식 경기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해 세계 각지에서 매달 한두 차례씩 열리는 세계 순회 공개 탁구 경기 대회는 슈퍼 시리즈와 메이저 시리즈, 챌린저 시리즈 등 3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대회는 가장 등급이 낮은 챌린저 시리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이달 초 한국 인천에서는 가장 등급이 높은 슈퍼 시리즈 대회인 한국 공개 탁구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그리고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법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오는 2050년에 97억 명이 될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예, 오늘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 기억하시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다 피격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호주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기에 등 다섯 개 나라가 국제형사법정을 설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29일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표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 등 11개 나라는 찬성했습니다. 또 중국과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기권을 했고요. 하지만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결국 러시아 한 나라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개 나라인데요.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네. 이 결의안이 추진된 배경과 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유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결의안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피격 여객기 당사국인 말레이시아가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독립적인 국제형사법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자 298명 가운데 198명이 자국민인 네덜란드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여객기 피격 1주년을 맞아 진상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어떤 입장인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초 결의안과 관련해 시기상조이고 또 이것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특히 국제형사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는데요.
예.
이와 관련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이 진상조사가 아닌 정치선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조사 때 현장 접근 기회를 동일하게 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공격적인 선전선동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의 이런 반응은 이미 예견됐었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국제형사법정이 세워지면 러시아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많았고요.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은 지난해 조사 결과 친러시아 반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또 당시 여러 증거까지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친러시아 반군은 이를 부인했고요. 그러면서 여객기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이번 결의안의 대안으로 국제형사법정이 아닌 일반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당사국들 지금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데 결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다토스리 리오웅 티옹라이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전례를 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희생자의 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제출한 다른 4개국과 함께 기소를 위해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블로 크린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뭐 전부 비난 일색인데 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사고로 비통해하는 국가 국민들의 외침을 묵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특히 저희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강한 격분과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은 여객기 공격 범죄와 러시아와의 연관관계의 실질적인 의문만 더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유엔 헌장을 언급하면서 유엔의 어떤 국가도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여객기를 격추한 무장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말레이시아 여객기, 뭐 지난해 유난히 악재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관련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건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다 실종된 여객기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m 길이의 이 잔해는 아프리카 동부 세이셀 인근 프랑스형 섬인 레이니옹 섬 해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섬은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인도양에 있습니다.
네, 이 잔해가 그럼 실종 여객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나요?
아직 조사 중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압둘라지즈 카프라위 교통부 차관은 이 잔해가 사고기인 보잉 777 것의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잔해를 전달받아 조사 중인 프랑스 항공당국 전문가인 자비에 트틀맨 씨는 저희 부여의 방송에 이 잔해가 보잉 777기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체가 사고기의 잔해로 확인되면 실종된 지 수백일 만에 처음으로 단서가 포착된 것이어서 사고기 행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상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레이시아 여객기인 MH370표는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이륙한 지 불과 40여 분 만에 통신이 두절된 지 없어진 건데요. 이후 호주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인도양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사고기 잔해 등 어떤 흔적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발견된 잔해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적어도 며칠에서 수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는 현재 프랑스와 호주 실종기 제작사인 보잉사가 함께 분석 중입니다. 잔해가 발견된 곳은 작년에 사고기 추정 지역으로 수색을 하던 곳에서 4,0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요. 따라서 확인 여부에 따라서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세계 인구가 오는 2030년에 8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29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유엔 경제사회국이 새롭게 펴낸 세계 인구 전망 2015 개정판 내용을 자세히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세계 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97억, 그리고 2100년에는 1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세계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3억 명인데요. 수십 년 뒤면은 100억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유엔은 특히 2050년까지 9개 나라에 인구 성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9개 나라 어떤 나라들이죠?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미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간다입니다. 인도는 특히 2022년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 현재 1위인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최대의 인구국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는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으로 각각 세계 인구의 19%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 인구 증가에 있어서 지금 가장 주목되는 나라들은 어디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입니다. 유엔은 현재 세계 인구 7위인 나이지리아가 오는 2050년까지 미국을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나이지리아 인구는 2013년 현재 1억 7천만 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유엔은 특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와 기존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더욱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국은 2035년까지 인구가 5,271만 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대륙별로는 어떻습니까? 그 세계 인구 분포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세계 10대 인구국의 그 대륙별 분포를 보면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한 곳, 아시아의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섯 나라가 있고요. 아메리카에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입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그 안에는 미국 같은 선진국도 있습니다만 되게 가난한 나라나 개발국에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유엔은 어떤 입장이죠?
네, 유엔 역시 그런 면이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인구 담당 책임자인 존 월머스 국장은 최빈곤국의 인구 성장이 집중된다는 것은 빈곤 탈출과 불평등,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과 보건 개선 등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려는데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동남아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지속적인 개혁 개방으로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대규모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공보부는 대통령 명령에 의거해 외국인 210명을 포함해 총 6,966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면 이유는 뭐죠?
인도주의와 국민화의 차원에서 테인센 대통령이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에 실시될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표를 더 얻기 위한 선심성 조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테인센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면을 단행했었습니다.
예, 역시 정치적인 배경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사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럼 포함이 됐습니까?
8명의 전직 정보 담당 군 장교들 그리고 불법 활동을 중용으로 선고받은 중국인 15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나 반체제 인사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제 교도소에 정치범 수감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영문신문인 이라와디는 민간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를 이용해 아직 150명 이상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y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강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8도. 개성은 하루 종일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28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23도, 최고는 31도. 장진과 해산 모두 흐리고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은 최저 16도, 최고 24도, 해산은 최저 18도,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선봉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 22도, 최고 26도, 원산 역시 오전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엔 흐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비행 도중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동아프리카 인근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29일 발견된 잔해는 약 2m 길이로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물체가 500일 전 실종됐던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 여객기는 1시간쯤 뒤 남중국해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관련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미국은 러시아에 크게 실망했다고 유엔 주재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VOA에 민간 항공기가 격추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번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행태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칠러 반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국 상원이 29일 차기 합참의장으로 조셉 던포드 해병대 사령관을 인준했습니다. 이번 인준으로 던포드 차기 의장은 오는 10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며
마틴 댐프시 현 의장은 41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미동부 보스턴 출신으로 세인트 마이클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임관한 던포드 차기 의장은 불과 3년 만에 준장에서 대장이 되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했습니다. 던포드 차기 의장은 지난해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되기 전 1년 6개월간 아프간 주둔 미군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3% 성장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기간 중 국내 총 생산이 이같이 성장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과 수출, 정부 지출의 증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민간 투자와 수입 감소는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이후 완만하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경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오는 2100년에 112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29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에 85억 명, 2050년에 97억 명까지 늘어나며 2100년에는 112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인도 인구는 2030년에 15억 명에 이르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030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어 7년 뒤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30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스카타이치로 자민당 의원의 관련 물음에 최근 겨우 성사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제재 대신 성실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조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